네, 다니엘서 강의 일곱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다니엘서 2장을 이제 마쳤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그 신상의 이제 꿈을 꾼그 내용이 있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2장에는 그 신상을 통해서 세상의 왕국들이 어떻게 변천해 나가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을 나타내는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보다 그거보다 좀 질이 떨어지는 은 왕국으로 표현이 된 메대 페르시아 왕국. 이게 끝난 다음에 또더 질이 떨어지는 쇠로 된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 놓은 그리스 왕국.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쇠와 그다음에 이 진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로마 왕국 제국이 이제 들어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거기 44절 가서 보니까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세상의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낼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세상 맨 끝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 임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끝부분에서는 여기 있는 대로 하면 보니까 바빌론, 그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로마 제국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가서 보면 로마 제국 맞아요. 예수님 그때 오신 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그 왕국이 예수님 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왕국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왕국 이야기를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왕국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쭉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드디어 이 카이사르가 지배하던 이 로마 제국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냐. 어떤 형제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여태까지 성경을 읽었지만 여태까지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주로 구원, 큐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무슨 좋은 말씀, 고난당할 때 위로, 이런 식으로만 늘 생각을 해왔는데, 갑자기 왕국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냐,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아, 정말 이게 왕국 이야기를 하는 게 확실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다고 지난 시간에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처음으로 밖으로 내놓은 선포하는 그런 그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왕국. 그래서 그 하늘의 왕국을 침례자 요한이 이제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로 세상에 세상이라고 해야 그때는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제자들이 또 밖으로 나가서 선포한 말씀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늘의 왕국은 누구에게만 전달이 되는 메시지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나 이런 데 절대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 양들에게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하늘의 왕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가서 보시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도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람의 관점도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 복음서가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함께 특별히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그런 그 유대인 제자가 예수님이 1장 1절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또 유대인, 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다. 유대인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요. 유대인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걸 편견 없이 읽으면 누구라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가 구약시대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만한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의 씨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구약시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기사는 한마디로 구약에 아직 속해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 그 이야기. 그래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고 하늘의 왕국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렇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얘기한다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어디에? 이 땅에. 특히 유대 땅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기도냐면,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땅에 임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왕국이에요. 왕국은 원래 통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킹덤이다. 그 킹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너희 유대인들아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말 그대로 눈먼 자 눈도 열어주고 다리 저는 자의 다리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메시아의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받아들여라. 그래야 구약시대에 이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특히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하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을 내가 가지고 온 메시아다 하고 3년 반 동안 말씀을 외치는데 듣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맨 끝에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24장, 25장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26장, 27장은 십자가 처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끝에 28장은 처형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왕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바로보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디스펜세이션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경륜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면서 시대가 이제 바뀌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까지는 계속 왕국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하고 제시하고 제시해도 온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점프를 하세요. 어디로 점프를 하시냐? 예수님 재림하는 때로 점프하는 거예요. 그 재림하는 데 점프하는 내용이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보니까 24장에 3절에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성전에 이 돌들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일들, 이런 게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겁니까? 뿐만 아니라 그거 AD 70년에 있는 거 맞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AD 70년에 이루어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맨 끝에. 그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23장 맨 끝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가 세상 끝인데 그때 이루어질 표적이 뭡니까? 하고 이제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 초림하셨어요? 예, 왕국 제시했어요?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왕국이 지금 연기가 됩니다. 연기가 되는 순간에 갑자기 어디로 뛰는 거예요? 재림으로 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나오지 않아요? 교회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교회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에게, 특히 구약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교회가 미스테리였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기 지금 이방 유대인 제자들 한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딱 끝내고 나자마자 곧바로 재림으로 붕 넘어가는 내용이 24장, 25장 이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6절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을 들을 때쭉 얘기 나오고 9절에도 가서 보면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 여기 다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너희를 이거를 지금의 우리 교회 시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하면 성경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거기에 해결이 절대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왜 그거 9절 가서 보세요.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있고 너희가 따로 있는 거지. 모든 민족들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에요. 성경 명백하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가 오늘은 특별 주문이 있어서 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지금. 천천히. 여기 너희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가 나왔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하고 모든 민족은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를 모든 민족들이 미워하는 그와 같은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 이제 끝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건 생명의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여기 나와 있는 끝은 7년 환란기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7년 환란기가 자, 보세요. 자, 예수 이게 7년 환란, 교회가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7년 환란기가 있어요. 이 환란기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재림하기 전에 무슨 복음이 선포가 되느냐? 왕국의 복음이 또 선포가 돼요. 왕국은 뭐예요? 왕국이 임한다. 하늘의 왕국이 임한다. 여기 초림 때에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재림 때에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가까워온다는 왕국의 복음이 예, 모든 민족들에게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그와 같은 때가 7년 환란기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누가 하냐? 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의 예, 이 유대인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온 세상에 하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어떤 복음이 선포가 돼요? 왕국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초림이든 재림이든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복음? 왕국의 복음. 예, 메시아가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초림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침례자 요한이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선포한 그런 내용이고, 재림 때에도 재림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이루기 전에 온 세상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다된 다음에 15절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고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성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그 때가 이 7년 환란기 딱 한중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일이 생기면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해라. 유대, 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뉴질랜드가 아니고 어디? 유대. 유대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지금 저기 중동. 그렇죠? 저 중동에 있는 저 땅, 저 유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 유대 땅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돌아와야만 이와 같은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20절에도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유대의 겨울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도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갈수 있는 거리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교회에 속한 이방인들에게 이걸 이야기할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전도 잘 많이 못하고 겨우 이제 애기 뭐 이렇게 해서 하나 신자 옆에 사람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 그건 다 영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날에는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인 자들이 도망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유대 땅에 이 계시록 12장 가서 보면 1260일 동안 광야로 도피를 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젖 먹이는 아기가 있고 지금 아기를 베고 있고 그러면 이 여자들이 도망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말씀을 이제 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이 7년 환란기가 다 끝날 때 그때 돼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체들의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그런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곧바로 30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이제 나타나면서 그렇죠?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해야. 야, 진짜 저분이 메시아인데 저분을 우리가 알지 못했구나. 그렇죠? 이러면서 땅에 남아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올라갈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거 타고 구름 타고 그대로 어디로 내려오세요?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14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다시 본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넘어가서 25장으로 가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장 제가 얘기를 안할 테니까. 자, 논리적으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자, 그러면 이 땅에 7년 환란기를 통과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교회는 다 공중으로 채 올라가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7년 환란기 끝난 다음에. 자, 그럼 이 땅에 누가 남아있냐 하면 누가? 7년 환란기 끝, 아까 본 끝까지 견디는 자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여기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거나 사악한 자들 가운데도 말 그대로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뭘 가려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제 가져오셔야 되는데 천년왕국은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일이,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25장에도 1절에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신 바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못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기름이 성령이라 그러고 기름이 다 소멸된다 그러고 그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해석이에요. 여기 가서 보면 그때, then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또 더구나 여기 나와 있는 건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 열처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처녀. 그래서 열처녀 비유 나오고 달란트 비유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온 다음에 드디어 31절에 가서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천년왕국전에 양과 염소를 심판함.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들을 양민족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의롭지 않다고 하는 민족들을 염소민족이라 해서 양민족은 오른쪽에, 그 다음에 염소민족은 왼쪽에 이렇게 지금 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이 양민족에 속한 사람들에게 34절에 예수님이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루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또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왕국 왕국 쪽 왕국을 주려고 초림 때 오셨지만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왕국이 연기가 됐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재림 때 오시면 또 뭐래요? 왕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왕국. 그래서 이 믿는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양민족이 돼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왕국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가서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이건 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니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전 안에 불에 들어가라 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구분해 내는 그와 같은 일이 세상 맨 끝에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교회에 가면 양과 민족 이거, 양민족, 그 다음에 염소민족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요? 가서 보니까 양민족에 속한 자들이, 아, 주님이 가난할 때, 예?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도와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뭐, 예?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었고,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보통 감리교 이런 데서는 어떻게, 열심히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 자,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양민족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염소민족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서 있다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에.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예수님 앞에 오직 두 무리만 있다 생각하는 거라. 예. 오른쪽은 양무리, 왼쪽은 염소무리.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가운데에 이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양민족에 속한 자들에게 이내 형제들에게 지난 7년 동안 이들이 환난을 당하고 하는 동안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염소민족에 속한 이 사람들 믿음이 없이 이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그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세 부류의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두 부류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뭐 양민족에 속한 사람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지금 옥석을 가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 여기가 기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초림 때 하실 말씀 다 했어요. 왕국이 연기가 됐어요. 맨 마지막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끝나면 드디어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다 끝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할 얘기를 다 하셨으니까 이제 26장부터 십자가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태복음 읽으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듯한 그와 같은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로마서 읽을 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마태복음 강의할 때는 이와 같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와 같은 이 실수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래요? 세대, 하나님의 경륜 체제가 바뀐다는 그런 사실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아직도 구약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성경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한 걸로 아시는 거예요. 이 유대 땅에 나타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 회개해야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에 간다. 이런 방식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그랬다가, 십자가 사건이 또 끝나고 나니까 또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 그랬다가,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을 제대로 구분을 안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겨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게 돼. 이게 도대체 왜 요한복음하고 로마서하고 왜 이렇게 틀리냐? 틀려요. 이 틀린 거를 발견해야 성경을 올바로 읽는 거예요. 예, 성경을 올바로 읽는 거다. 마태복음에 가셔서, 예, 너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어야 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나와 있나? 한번 찾아보시라고.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왜? 여전히 지금 구약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기억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 일이다. 왕국.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이제 계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할 때가 다된 거예요. 자, 다 같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런 차비를 하는 겁니다. 6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여전히 왕국 타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대인들,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뭐 교회다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 예수님.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주려고 했던 그 왕국, 그렇잖아요? 그 왕국을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회복시켜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간곡하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주는 그때나 그 시기, 에, 그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이제 너희가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때가 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왕국, 이 왕국, 왕국을 어떻게 하든지 이거 세우든지 이거 해야 되겠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 이제는 그 왕국을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이, 그때나 그 시기, 그게 어느 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는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그때나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 안에 권능 안에 뒀으니까 이제 너희가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경륜이 이제 바뀌었다. 디스펜세이션이 이제 바뀌었다 얘기하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왕국의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이 되는 은혜의 복음. 그렇죠?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때가 이제 됐다. 내가 너희에게 교회다 이런 얘기, 교회 얘기했죠, 예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 3년 반 공생애가 거의 다 끝나갈 가락 군 무렵에, 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될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뭐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넌지시 이렇게 암시를 줬지만 제자들은 지금 여기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지금 왕국, 왕국, 왕국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는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재림할 거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도우시니까 더 신경 쓸거 없다. 그렇죠? 이제는 시대가 디스펜세이션이 뭘로 바뀌어요? 왕국에서 뭘로 바뀌어요? 교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교회 시대가 열리는 그런 내용이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쭉 교회 시대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 맨 끝에 가면 교회 시대가 끝이라는 때가 생겨요. 그렇죠? 예, 교회가 다 휴거가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모든 사람이, 그렇죠? 부활하거나 휴거를 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만찬에 신부로 참여하는 그때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때, 그때가 이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프로그램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고 와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7년 환란기라고 하는 혹독한 이와 같은 이 시련의 시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짝 손을 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하고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7년 환란기가 7년 동안의 이 환란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동안에는 이제 앞으로 7년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떤 복음이 선포돼요? 왕국의 복음. 왕국의 복음.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왕국의 복음. 그렇죠? 그래서 은혜 시대가 이제 7년 환란기 시작되기 전에 이제 끝이 나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가 끝이 나면 드디어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쳐요? 뭐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정식으로 그 나라의 민족의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지상강림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강림이 이루어지면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양민족, 염소민족 이거 나눠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아있던 유대인들,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도와주며 살아남아있던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천년왕국으로 집어넣으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 지옥불로 집어넣으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왕국을 저 이스라엘 땅에,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세우시면,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토피아. 뭐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메시아가 다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왕국, 그 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때가 이 땅에 이제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 같이 육체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하는 그런 일들이 천년왕국 속에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장을 봤습니다. 다니엘서 2장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무슨 왕국?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와요? 세상 맨 끝에 하늘의 왕국.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그림에 보시면 돼요. 이 그림.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보인 거예요. 하나로, 점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초림과 구분, 이 사람들에게는 구분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언자가 재림 이야기를 하다가 초림 이야기를 하다가 재림 이야기를 하다가 초림 이야기를 하다. 그렇게 돼서 구분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기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지금 뭐가 있냐면 교회의 계곡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20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가 교회 시대인데 그 교회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더불어 동료 상속자가 되는 것과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의 미스테리다.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는 이사야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 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2000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서 이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보인 거예요. 하나로. 자,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해야 아까 가서 보니까 맨 끝에 로마 제국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왜 나오냐?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들어있는 건 다니엘에게 계시가 안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에게. 자, 그러면 구약에는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를 같이 나하고 같이 직접 찾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사야니 다윗이니 모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런 대언자들이 열심히 탐구했다는 거예요. 뭘 탐구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뭐예요? 초림.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를 했지만 이들에겐 이 사실이 계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르면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경 바라보기 할 때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는데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가서 보겠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2절에 하시는 일이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 해, 그날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해를 널리 알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것과 같은 날을 널리 알리는 두 가지 일을 메시아가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갔을 때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가져다 줬어요. 그 말씀을 펴니까 15절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이사야서 61장 맞죠? 맞아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말씀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거 하고 이사야서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이사야서 대언서를 읽으라고 가져다 주니까 예수님이 지금 읽는 거예요. 어디를 읽어요? 이사야서 61장을 읽는 거예요. 쭉 읽으시면서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19절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딱 끝내요? 주의 받아주시는 해가 아니라 원래 2절에는 뭐까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갚으시는 날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해는 뭐예요?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는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거. 예수님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서 딱 끝내신단 말이에요. 내가 초림한 목적은 여기까지다 나는. 알겠죠? 같은 절인데도 어디까지만, 예, 여기 61장 2절의 앞부분에서만 예수님이 딱 끝내잖아요. 나는 요 일만 하러 왔다. 초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장 1절에서 5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쭉 얘기하면서, 그는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쭉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 1절에서 5절은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초림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6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메시아가 오는데 갑자기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6,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이건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사야라고 한 사람이 지금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전하는 건데 같은 입에서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로 보이는 거라 초림과 재림이. 하나만 더 유명한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한번 가서 보겠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쭉 얘기한 다음에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4절, 모든 골짜기가 도드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형이 변하는 그 일, 이거 초림에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에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에 일어나는 건데 3절은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거 딱 나오니까 누구? 침례자 요한이잖아요. 그 침례자 요한 지금 나타난 거 초림 때 나타나요? 재림 때 나타나요? 초림 때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전체 문맥은 다 지금 재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이사야에서 40장 있는 말씀 알고 있지 않냐? 저 침례자 요한이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 말라기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냐 하면,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마태복음 바로 옆이 말라기입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 이 초림과 재림이 유대인들에게 같은 것으로 보였으면 초림 때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서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째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건 무슨 얘기야? 말라기 4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렇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왕국을 세우려 왔으면 엘리야가 와야 될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그거는 초림 재림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할 때도 엘리야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 나중에 재림할 때도 엘리야가 나타나야 돼요. 초림 때 누가 왔어요?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성취했고 나중에 가서 보면 누가 또 나타나요? 계시록 12장 가서 보면 11장 가서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될것 같은 그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또 왕국이 가까워왔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다. 그렇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31장 15절 초림, 16에서 40절 재림. 이건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그냥 여러분의 확인을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애통하며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거 누구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날 때 헤롯이 두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였죠? 그렇죠? 다 죽일 때 거기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대언자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됐다고 얘기하면서 여기 헤롯이 이 아이들 죽인 그 사건을 여기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가서 한번 마태복음 가서 보세요. 그렇거든요. 그럼 이건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이 말씀이. 초림이잖아요. 근데 그 밑으로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이 16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을 가서 읽어보시면 다 재림 말씀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지금 초림과 재림이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똑같이 보였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자, 시편 118편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초림에 대한 내용. 자, 한번 가서 초림에 대한 말씀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거절하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초림에 대한 말씀 맞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26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그 어느 때이 유대인들이 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고 맞아들였죠. 그렇죠? 일부 가난한 사람들은 맞아들이고 종교인들은 반대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 일이 지금 여기 초림 때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나를 다시 모지 못한다니까 여기 있는 26절에 있는 말씀은 초림에도 적용되고 재림에도 적용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가? 예. 조금 어려워요?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만 보겠어요. 그럼 마태복음 21장 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말씀이다. 시편 118편에 몇 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초림 때저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들이 왕국을 거부하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니까 재림 때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118편이 시편이 초림이기도 하면서 재림이기도 한 거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래야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뭐가 이루어져?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어느 때 이루어지는?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다. 원래는 초림 때 이루어질 로마 시대 때 초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제시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니까 결국은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 그림 한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역사의 이 봉우리가 나와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보면 첫째 봉우리가 뭐냐?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초림. 둘째 봉우리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셋째 봉우리, 재림 끝난 다음에 몇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말 그대로. 천년 동안 이루어지잖아. 끝난 다음에 또 봉우리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지어 천년왕국이 끝날 때그 봉우리 있죠? 그것까지도 하나로 보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사야서 65장, 66장 이런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걸 천년왕국 맨 끝에다 갖다 그렇게 이 대언자들이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언자들 통해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는 안 가르쳐주셨는데 이 안에 계곡이 있다는 거. 알겠죠? 이 계곡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와 같은 교회의 계곡, 특별히 이걸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니엘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 왕국이 끝나고 맨 끝에 그냥 직접 뭐예요?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재림이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까. 아시겠죠?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의 72일화가 나와요. 거기도 가서 보시면, 예, 거기에 맨이 483년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붕 뛰더니 어디로 가요? 재림으로 가는 거예요. 재림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말 그대로 하나도 무슨 뜻인지 구약 성경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제가 다니엘서 2장 왕국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왕국으로 끝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가지고 왕국을 세우려 했어요. 마귀가 와서 이 왕국 프로그램에 뭐라 그럴까? 좀 방해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6천 년 동안 지금 왕국 프로그램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 그렇죠? 천년 동안 이루어져요. 이게 다 끝나면 이 땅에서의 왕국 프로그램 끝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는 게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다.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